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씨가 서울의 부자 동네인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 계시겠죠. 강남에 투표할 권리가 있는 유권자들 중 10명 중 6명이 그에게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태영호 공사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렸는데요. 외국의 유명한 방송과 신문에서 그의 당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방송 BBC는 그의 당선은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평가했고요. 세계적인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까지 써서 북한 주민이 정권에 맞서 일어난다면 태영호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게끔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에선 탈북민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재석과 이적이 부르는 말하는 대로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그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파악된 내용인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산하에 대북 제재 상황을 점검하고 검열하는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집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매년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북한이 이 국제사회 제재를 무시하고 뭐 정보통신 기술자나 또 의사 그리고 축구 선수를 파견을 해서 외화벌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들이 평양에 송금한 외화가 연간에 수백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이 중에 한 70에서 90% 이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그 네. 보도에서 한번 보니까 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선수들의 돈까지 대부분 다 가져간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 보도가 뭐 그전에도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집단 최종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좀 북한의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3명 정도가 있거든요. 유럽하고 중동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네.
북한 호날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한광성 선수.
네. 그리고 한광성 선수가 있고 이제 중동에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박광용, 최성혁 선수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데
네.
이들의 경우는 이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잘하면 굉장한 액수로 그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의 호날두로 불리는 이 공격수 한광성의 경우는 지난 1월에 이탈리아 유벤투스 굉장히 유명한
네.
축구 선수단인데 카타르에 있는 알두하일로 일단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적료가 무려 한국 돈으로 65억 원, 유로로 하면 한 500만 유로, 달러로 하면 한 52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와, 엄청난 돈이네요.
네, 굉장한 돈이죠.
네.
그리고 박강용하고 최성혁의 경우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 최소 수십만 유로로 연봉 계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중에 70%를 북한 조선노동당에 상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나머지 30%도 다 못 받는다고 해요. 현재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충성자금으로 내라
네.
이런 명목으로 가져가고 이 선수들한테는 생활비만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시 평양으로 송금해서 아마 이제 자기들 외화벌이 성과 달성했다
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네.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북한 주민들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네.
되는데
사실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죠.
네, 근데 네. 사실 북한 외에 다른 국가에서는 있을 네. 수도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지금 잠깐
네 대한민국의 예, 손흥민 선수 네,
훈련 받으러 왔는데 네. 연봉을 받았어요.
네.
그 돈을 국가에서 70%
내 나라
이랬다. 내 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상상이 사실 안 가죠.
맞아요. 네. 근데 선수들의 경우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생활 환경이 편해야만 또 최고의 기량을 낼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돈을 좀 필요로 네. 할 텐데 이걸 네. 다 갖다 바치고 나면은 네.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축구 잘하라고 사실은 구단에서 다 주는 돈이거든요.
네. 네. 이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과 거의 비슷한 처지네요. 다 번 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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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노동자들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산하 그 대북 제재 위원회가 해외에서 뛰고 있는 북한 선수들도 북한 노동자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귀환시키라고 하는 제재 결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이 세 명의 선수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해당 나라에 이 선수들을 송환하라는 입장을 유엔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네.
문제는 이제 한강성이 소속되어 있는 이 카타르하고 최성혁 선수가 있는 이탈리아 당국에서는 아직 답변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지리, 오스트리아에 있는 박강용의 경우는 현지 당국에서 송환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통치 자금에 쓸 돈을 선수들한테 일종의 갈취를 하면서 애꿎은 끌끌한 북한 네. 선수들까지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엔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막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 당국 요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분을 위장하고 세탁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망을 피하는 건데 북한의 이제 그 해커 부대, 그러니까 정보통신 쪽을 오래전부터 많이 기술을 늘리고 인력들을 키워왔는데
네.
이들 인력,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웬남이나 네팔, 중국, 러시아 등에 한 최소 1,000명 정도 파견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 해 한 2천만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렇게 번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위장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의 소백수 무역회사 또는 소백수 연합회사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북한 핵무기 개발 물품 조달에 관여했던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아,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웬남에 그러니까 베트남의 정보기술 노동자를 파견을 했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는 안 하고 현지에 현지인 회사를 내세요. 그런데
네.
실제로 이 일은 북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면을 안 하고
네.
인터넷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되니까
네.
북한 당국이 개입돼 있는지를 모르게 일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통제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런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월급은 어느 정도 받나요?
좀 많이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월급이 한 달에 5천 달러 정도 약. 근데 이 중에 3분의 1 1,700달러 정도를 북한 정권으로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였던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걷어들인 돈이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매년 이렇게 확보하는 돈이 정확히 좀 표현하면 2,040만 달러 정도로 벌어들이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의 네.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파견하려고
그렇죠.
애를 쓰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중국에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정황이 지금 파악되고 네.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 시간에 델리 NK 이제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2,000명의 북한 주민들이 단기 방문 비자로 중국에 입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원래는 노동 비자를 받아 일을 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비자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포착이 된 거죠. 일종의 편법인데 문제는 이제 단기 방문 비자로 오면 오래 체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기한이 끝나면 다시 비자를 받으러 북한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동까지 중국 회사에서 비용을 대주는 이 계약서가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좀 드러나 있습니다.
아, 그럼 특정 회사의 계약서를 입수를 했나 봐요.
네,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중국의 산둥 관노 식품회사와 한 계약. 근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조선 부성 회사 협약 내용은 기술 협력 식품 가공 분야에서의 3년 계약서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 근로자 월급이 한 2,500위안. 미국 달러로 한 $350 정도 되고요.
네.
관리자급은 월급이 5,000위안, 한 $70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이 단기 방문 비자 가진 북한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퇴사도 해야 되고 다시 북한 들어가고 비자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보장한다.
아.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전용 차량은 8개월에 걸친
네.
정말 엄청난 수고를 거쳐가지고 네. 밀수가 돼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이건 이제 북중 국경에서 네. 밀수하시는 분도 아마 혀를 내들을 수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해 7월에 미국의 그 뉴욕 타임스에서 김정은 위원장 전용 차량이 있거든요.
네.
뭐 정상회담 때 차 타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벤츠 마이바흐 S600이라는 차인데 방탄차입니다.
네.
주문 제작을 해요.
그런데
네. 두 대가 북한으로 밀반입된 걸로 추정하는 기사를 냈는데 이번에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걸 확인을 해줬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이 차가 2018년 2월에 구입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한 번에 북한으로 못 들어가니까 제재 위반이니까
네.
6개 국가를 거쳐서 무려 8개월 만에 북한으로 밀수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데 이 차 가격이 한 대에 48만 7천 달러, 한국 돈으로 한 6억 원 됩니다. 이게 이제 사치품이라서 유엔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네.
이거 외에도 이제 지금 유엔에서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 수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북한에서 수입을 하고 있나 봐요. 뭐 보드카, 위스키, 꼬냑, 와인, 그러니까 비싼 술들이 고급 술들이 북한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민들한테는 그렇게 국산품만 사용하라고.
그렇죠. 국산품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입품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한 다른 물품도 계속 제재를 네. 위반하면서도 수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것도 뭐 버젓이 막 하고 있는 게 위성을 통해서 다 파악이 됐거든요. 근데 석탄 원래 수출하면 안 되는데
네.
중국으로 다 몰래 수출한 게 있고 모래도 수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으로 그 정제유 50만 배럴 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선박 대 선박 간에 몰래 옮겨 신어가지고 8배 많은 정제유가 북한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유엔 회원국인 북한 당국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쭉 지금 네.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농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료잖아요.
그렇죠. 비료, 중요하죠.
네, 비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미영 씨도 뭐 새해 퇴비 전투 뭐 이런 거 해보셨죠? 여름에 풀고름
뭐
전투.
북한 사람이면 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비료가 없으니까 이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웅 청년화학연합기업소 여기 비료도 생산을 하는데 부품 공장으로 지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국경이 봉쇄가 됐고 뭐 대북 제재 뭐 이런 게 있어서 일단 뭔가 뭐 이게 생산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이 때문에 중앙에 있는 간부들까지 총 출동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북한 당국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데
네.
농사의 기본인 비료 지금 생산부터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농업 부분이 주 타격 대상이다. 근데 뭐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때도 맨날
네,
하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과학 농법을 틀어지고 다수왕 열풍을 일으키라. 근데 이제 그 첫걸음이
네.
비료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북한 주체 농법에서 봄철에 비료 1kg는 가을에 쌀 10kg을 담보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북한의 주체 농부까지 공부하셨어요?
아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네 맞아요. 너무 네. 좀 많이 듣던 말이 나오니까 반갑네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북한의 대표적인 비료 생산 기준 하나인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 요소비료 생산 공정에 중요한 부품이 있는데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새 제품을 지금 조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생산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북한 자체적으로는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부품은 어쨌든 사들여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당국이 보고됐을 때한테 대책은 없나요?
일단 3월부터 기업소 생산 차질이 있다는 보고를 내각에서 받았는데 내각에서 이제 바로 화학공업성, 기계공업성, 농업성 관계자들을 소집을 했나 봐요. 네. 부품 문제 해결을 하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결국은 해결을 못하자 비료 공장 가동 중단 책임을 물어서 기업소에 있는 그 기술부 기사장, 네. 그 무역 관계자를 중앙당까지 올려가지고 비판을 받게 했고 결국은 해임 철직 시켰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대책을 못 세우고 네. 그냥 밑에 있는 그 기술자들 관계자들을 그냥 처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지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잡아먹을 건 돼지뿐이다. 그러니까 키워서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고 네. 문제 생기니까 지금 그 책임을 하부 말단 간부들한테 떠넘기고 있다.
그런
모습을 그냥 네.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부품인데 3월부터 네. 제기가 됐는데 아직 이거 하나를 못 고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북한 자체 기술로는 마모된 비료 공장의 부품을 해결하기가 뭐 어려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데일리 NK 소식통 따르면 정밀 가공 부품인데 일단은 재료가 없나 봐요.
아.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사실 자력으로 만들지는 못한대요. 그러면 수입하면 되거든요. 비싸지는 않대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볼펜 심을 못 만들어서 일본으로 뭐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국제사회 제재도 있고 뭐 무역 중단도 있고 외화도 부족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겹치면서 구하기가 지금 그러니까 부품을 교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간 관계에서 모든 걸 혼자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설령 혼자 해결해도 그게 물론 물품이나 식품들이 좀 조잡할 수도 있고
네.
충분치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자력 갱생이 아니고 뭔가 수입하면 되는데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력 갱생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자력 갱생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좀 허망한 구호인가.
그러니까요.
이 비료 생산의 그 부품 하나 마모된 걸 못 바꾸는 구호가 아닌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4월 17일 개학 이야기를 했는데
네.
북한도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기로 했대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17일에는 계획대로 중앙하고 지방대학 그다음에 고급 중학교에서 3학년 그러니까 졸업반 학생들만 우선 계약을 했고
네.
고급 중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초급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타가소의 경우는 5월 20일까지 방학을 연장한다는 교육성 지시가 각 학교에 하달됐다고 하고요. 이 소식은 이 북한 선전 매체 내 나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만 각 학교별로 정확한 계약일은 언급하지 않아가지고 좀 단계별로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수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김광진이 부릅니다. 동경소녀.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에버랜드. 봄이다. 파란 하늘 아래 맑고 깨끗한 공기가 흐른다. 햇빛도 올봄엔 유난히 밝게 빛난다. 길가나 공원에 펼쳐진 벚나무들은 벌써 한절기 달아오른 꽃잎들을 가을 낙엽처럼 마구 뿌려댄다. 이런 날만큼은 집에만 있기에 너무 아까워 친구랑 같이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 에버랜드는 각종 놀이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계절별로 전시되는 꽃정원과 눈설 매장, 특히 초식동물과 맹수가 공존하는 대형 동물원도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다. 그 규모만 해도 약 30만 평이나 되고 역사는 거의 40년에 가깝게 된다고 한다. 에버랜드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것도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은 다행히 그리 많지 않아 너무 좋다. 요즘 도는 전염병 때문에 날씨가 좋아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이다. 덕분에 오늘은 멀리 주차하고 버스로 매표소까지 다시 이동하는 번거로움도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다. 사람들도 적당하니 조급하거나 불편함이 없이 보고 싶은 것, 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한껏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몇 번을 와도 들리지 못했던 판다월드, 오늘 비로소 들러보았다. 귀여운 판다곰이 바위에 사람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우스워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다. 게다가 앞발로 뭔가를 쥐고 한 입 베어 먹으며 재롱 부리는 모습은 정말 웃음까지 자아낸다. 동물 구경을 더하고 싶어 이번에는 코끼리와 기린, 코뿔소, 사냥, 영양 등 초식 동물을 볼 수 있는 로스트밸리로 들어갔다. 근데 줄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물론 예전과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시간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하단다. 그래도 전에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던 생각을 하며 차분하게 기다렸다. 중간에 미어캣 놀이터가 나타났다. 미어캣은 고향에 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많이 봐와서 익숙하다. 그때엔 미어캣이 발딱 서는 장면만 나오면 배꼽 잡고 웃었었다. 발딱 선 모습이 말뚝 같다고 해서 말뚝지라고 불렀고 그게 이름인 줄 알고 살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체구도 훨씬 더 작고 더 귀여운 것 같다. 줄을 선 지 꼭 한 시간 만에 차량에 탑승했다. 창문이 없는 차량에 타고 안내원의 재롱 섞인 안내를 들으며 기린과 코끼리에게 인사도 건네본다. 다음은 맹수들이 사는 사파리 월드에 갔다. 이번에도 한 시간을 기다려 차량에 탑승해 호랑이와 사자를 만나러 들어갔다. 튼튼한 유리창과 쇠살창으로 무장한 차량이었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커다란 바위를 침대 삼아 쿨쿨 잠만 자고 있는 백호랑이 형제를 보니 조금 긴장이 풀리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자 한 마리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앉아 으르렁거렸다. 정말 머리칼이 곤두섰다. 저러다 우리를 덮치면 어쩌지? 모두들 긴장돼 사자의 행동을 주시하는데 가끔은 성질사나운 녀석들의 투정일 뿐이라며 운전사 안내원이 승객들을 안심시킨다. 차를 막고 한참을 으르렁대던 녀석은 다행히 분이 좀 가라앉는지 슬슬 일어나 갈 길을 간다. 뭐가 그리도 못마땅했을까? 어슬렁 어슬렁 숲으로 걸어가는 사자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인다. 다음은 아마존에 가서 보트를 타고 그 다음은 청룡 열차를 타볼 것이다. 기본 한 시간씩 기다려야 즐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오늘 못하면 언제 또 해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오후 3시다. 아직 못 타본 것들, 구경 못한 것도 많은데 애초에 하루라는 시간으로는 어림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 이래서 연간 이용권이라는 것이 있구나 싶었다. 1년 이용권을 발급하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자기 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실컷 즐기며 놀 수 있는 것이다. 나도 그거 하나 발급해서 에버랜드의 구석구석 죄다 탐색하며 원 없이 즐겨야겠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매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매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실험해보고 아, 안 되겠다 라고
네.
철회를 했던 네. 네. 핀란드에 대한 얘기 나눴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오늘은
해주실 건가요?
요리 얘기예요. 요리. 아. 요리 잘하세요? 요리? 아니면 요리 재밌어 하세요?
아,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여유가 있을 때 해야 재밌고요. 아,
평소에는 안 하시긴 하는데.
평소에 안 하는데 뭐 네. 기회가 돼서 하게 되면 또 재밌게 하게 되죠.
저는 요리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뭐 아 저 네. 아직도 저기 약간 옛날 사람 생각이어서 그런지 네. 당연히 남자들은 얘기하기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요즘에 아, 요리 아니에요?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남성분들 많대요.
아 그래요? 네네. 하긴 그러고 보니까 요즘 또 요리 잘하는 남자들이 인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요리사들의 네.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요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요리사.
아 그러네요. 네. 거기도 사잖아요.
1등 신랑감.
오늘 요리 얘기해볼 건데요. 네. 사실 요리를 보통은 지금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하는 요리. 요리를 만드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번에도 로봇 얘기군요. 로봇은 로봇인데 이번에는 요리하는 로봇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요리사 아, 로봇이죠.
네.
그 먼저 이제 한번 요리하는 로봇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먼저 샐러드 만드는 로봇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샐러드 북한에서 살라드라 그러죠.
아, 살라드 일본 말로 네, 뭐 살라드. 사라다 이런 말도 있고.
아 맞아요. 사라다. 아,
네. 사라다 샐러드 사라다 네. 이 사라다. 만드는 로봇, 샐러드 로봇이 어떻게 생겼냐면 생긴 건 그냥 무슨 장롱처럼 생겼어요. 냉장고처럼 사각형이에요.
아, 그래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작아요.
아,
근데 거기에 네. 터치 스크린에 가서 이렇게 일단 버튼을 누르면
네.
윙 소리가 나면서 샐러드 재료를 하나씩 접시에 얘가 담습니다. 그 사각형 안에 네. 빈 공간 속에 손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걔가 접시에
로봇
하나씩
손이?
예, 예. 담아요. 한 1분쯤 지나면 시금치, 그다음에 토마토, 아몬드, 그 다음에 닭가슴살. 여기에 이제 소스가, 맛있는 소스가, 드레싱이라고 보통 하죠.
네, 양념.
그게 적당히 뿌려진 네. 신선한 샐러드가 1분 만에 딱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이 만든 샐러드인 거죠.
그렇군요.
1분이면 됩니다.
아니, 이게 보통 음식은 손맛인데 네. 로봇 손이 만든 샐러드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온도가 신선한 시원한 온도예요. 따끈하고 눅눅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사람이 먹기에 정말 딱 좋은 온도가 일단 보장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네. 또 싱싱하기도 해요. 재료가. 그래서 아삭아삭 씹혀요.
아 그렇겠네요. 사람 손은 좀 뜨거운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샐러드 맛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하고 아삭거리는 샐러드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로봇의 이름은 셀리예요. 셀리.
아 셀리.
네. 샐러드
샐러드를
로봇?
만들어서 셀리.
셀리. 네. 그 미국에 있는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기업에서 만든 셀리인데요. 이 셀리는 샐러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샐러드, 그 다음에 요거트, 곡물, 과일 이런 것들을 24시간 계속 제공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라도 버튼만 누르면 1분 만에 자기가 원하는 샐러드, 요구르트, 그 다음에 시리얼 같은 것, 과일 같은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것을 한 전 세계에서 한 100여 대 정도 이 셀리가 지금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인기는 되게 좋은가 봐요. 그 병원 이런데
네.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대학교, 뭐 편의점 또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은 회사 이런데 이 셀리가 옆에 딱 비치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기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는 그런 데는 사람 손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이제 이 회사에서 재밌는 건 이 셀리는 샐러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치 있죠? 김치도 한 6개월 정도 그 로봇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기계를 약간 바꾸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김치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김치 만드는 로봇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와, 이거 김치는 사실 네. 북한에서 반년의 전투 식량이거든요.
아,
이게 얼마나 공정이 복잡해요. 배추 절이고 양념 무치고 하나하나 다 배추 속에다가 양념 넣어야 되고.
여기서 만드는 김치는 네. 재밌는 건 즉석 김치예요. 바로 만들어요.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을 바로 수 있게 일명 겉절이 같은 그렇죠. 거네요. 네. 숙성 김치는 아니고
신선하고 아삭거리는 겉절이 김치.
어쨌든 배추가 양념된 걸 먹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와, 이거 한번 하게 되면 김치는 진짜 어머니들 허리 휘는데 기계가 이렇게 뚝딱 만들어낸다니까 신기하긴 네. 하네요. 샐리 말고도 또 많이 네, 있나요?
샐러드하고 김치 로봇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스무디 로봇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스무디라는 게 글쎄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료 같은 건데 시원한 얼음이 섞인 음료?
그렇죠. 약간 북한으로 말하면 네.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같은 건데
네, 아이스크림이
사실 음료에 가까워요. 아이스크림처럼 딱딱하진 않고
북한에서는 네. 그 에스키모랑 아이스크림이 달라요.
그래요?
아이스크림이 여기서 말하는 스무디처럼 이렇게 얼음 들어가 있는 네, 숟가락으로 퍼먹는
아,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건데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이 로봇 스무디 업체 블렌디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무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팔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아.
가지고 음료 네 잔을 동시에 팔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디에 들어간 차가운 과일 과육이라고 부르죠.
네.
이거 그리고 되게 달콤한 이게 뒤섞인 스무디 금방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맛은 그냥 사람이 만든 스무디와 똑같습니다.
아.
가격은 한 6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팔이 나와 있으면 또 보는 멋이 있겠어요. 이게 막 움직이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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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스무디 기계가 설치된 스무디 로봇이 설치된 곳은 대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봇이 만든 스무디를 먹으려면 네. 한 5분에서 10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아서? 많이 서 가지고.
아.
예.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뭐 지금 스무디 그다음에 샐러드나 김치 만드는 로봇 소개했지만 현재 로봇 기술로 만들지 못하는 요리는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네. 몇 달 만에 충분히 어떤 음식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현재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네. 5년에서 10년 정도면 거의 웬만한 식당 또는 웬만한 집에서는 로봇이 만든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네네. 부엌 일을 하면서 정말 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식기세척기거든요.
아, 설거지하는 로봇이죠,
네.
사실.
네, 진짜 부엌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그렇죠.
먹고 나는 그 설거지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기계가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식기세척기 문 열고 네. 딱딱딱 꽂아놓으면 그냥
다
해주잖아요, 설거지.
네. 네. 근데 또 어머니들이 이제 점점 편해지니까 아유, 네. 밥하기 싫다 이 말 늘 달고 사는데 집에도
그러네요.
이렇게 그 요리하는 로봇을 들여다 놓고
그렇죠.
가정집에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로봇 업계에서는 사람처럼 생긴 팔을 이렇게 단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요리사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거의 그대로 컴퓨터로 촬영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로봇 팔 달린 로봇이 그대로 흉내내게 만드는 식으로 현재 로봇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팔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로봇은 그 요리사가 이 음식은 어떤 재료를 얼만큼 넣어서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접시에 담는다라고 하는 방법을 요리사가 다 알려주면
네.
그걸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요리법을 그대로.
네네네.
그 컴퓨터에 있는 요리법대로 똑같이 팔을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항상 똑같은 맛이 나오겠네요.
아니요. 근데
네.
자기가 맛을 원하는 걸 좀 다르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좀 더 나는 달콤한 샐러드가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는 얼큰한 무슨 국물이 먹고 싶다거나 하면요.
네.
그 내용 조리가 달라집니다.
아.
재료도 좀 바꾸고요.
네.
그다음에 조리법도 좀 바꿔요.
그 약간 인공지능 아닌가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똑같은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그대로 알려주면 정말 다 다른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보통 로봇이 아니죠.
보통 로봇이 아니네요.
네.
아니, 저는 항상 어머니가 김치 만드실 때
네네.
작년 김치랑 올해 김치랑 맛이 늘 달라요. 그래서 그걸로 올해는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로봇은 같은 음식을 계속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만들 때마다 다른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고정관념 있잖아요.
네네.
로봇이 만든 음식은 다 똑같을 것이다.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 로봇 너무 욕심나네요.
네.
근데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요즘 그 로봇이 요리하는 식당들이 그렇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게 다 충분히 가능한 시대고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내려오려면 사람들이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러려면 시간이 한 5년에서 10년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아까 말한 그런 로봇이 요리하는 식당들은 하나씩 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미국 MIT 기계공학과 출신 4명이 만든 로봇 식당 로봇인데요. 스파이스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지금 미국 보스턴 시내 중심가에서 이 로봇이 지금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이 로봇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 셰프와 함께 개발한 이 요리법대로 로봇이 이제 냄비를 돌려가면서 요리를 하는데 현재 가능한 음식은 한국과 태국의 볶음밥입니다.
아, 볶음밥.
그래서 직원들이 네. 하는 이 일은 그냥 재료 구입해가지고 로봇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요리를 만들어 오면 요리 맨 마지막에 볶음밥 위에 고명이라고 그러죠? 몇 가지 이렇게 좀 얹어놓고 그 손님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고요. 현재 요리는 다 이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채를 썰고 뽑고 밥을 넣고 이걸 다
하는 거죠. 네.
와, 이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리사가 하는 일의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식당에 있는 로봇은 7대입니다. 7대 로봇이 1시간에 200인분의 밥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거는
1시간에 200인분.
확실히
나눗셈 하면 한 대당 몇 개 만드는지 금방 나오죠?
전 안 나오는데
한 30개 정도 만들어요. 1시간에 30개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네. 사람 7명이 1시간에 200인분을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으로 기준하면 로봇 한 대당 1시간에 30인분 정도를 만드는 건데 사람이 1시간에 30인분을 만들 수 있는 점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속도가 느리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국 하게 되면은 네. 제일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음식이 햄버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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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네, 그 햄버거 같은 거 만드는 로봇도 미국엔 좀 있나요?
예, 햄버거 로봇 당연히 있고요.
아.
오늘 소개해드릴 햄버거 로봇의 이름은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라는 이름을 가진 햄버거 로봇이 현재 네. 나와 있는데 주문에 맞추어서 고급 햄버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햄버거 주방장.
우리가 일명 말하는 수제 햄버거.
그렇죠. 수제 햄버거. 그러니까 네. 똑같은 햄버거를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햄버거 패티라고 그러죠. 그 햄버거 가운데 들어가는 고기.
네, 네.
이 고기에 어떤 고기를 어떤 재료를 어떻게 배합하는지도 다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모양도 따로따로 찍어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는 1시간에 360개 햄버거 만듭니다.
아, 어마어마한 속도가 숫자죠.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네.
최대한 신선한 햄버거를 제공하려고 굉장히 빨리 햄버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것은 중요한 게 맞춤형 햄버거예요. 고객이 원하면
네.
그 원하는 거에 따라서 고기 어떤 고기를 넣을지
네.
야채를 얼마나 넣을지 어떤 소스를 뿌릴지 이런 것까지도 또 얼마나 구울지까지도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햄버거를 보통 패스트푸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나온 음식.
그렇죠.
그야말로 패스트.
정말 빨리 나오긴 하죠. 근데 맛은 네. 결코 사람이 만든 거에 비해서 맛없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좀 놀랍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들으면
그리고
들을수록
심지어
너무
나는 큰 거 원해. 그러면 아주 큰 햄버거도 주고요.
네.
나는 작은 게 좋아. 그러면 주먹만한 작은 것도 만들어준답니다.
와, 네. 정말. 로봇이 사람보다 친절하네요. 보통 네. 그 가게에 가가지고 저는 네. 요거 좀 빼주시고요. 좀 네. 사이즈는 좀 크게 해주세요. 이랬다가는
네.
아주머니한테 눈총, 예, 네, 눈총 받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화도 안 내고 원하는 걸 다
네,
만족시켜준다는 얘긴 거잖아요. 로봇 요리사를 이렇게 이용할 경우 정말 장점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혹시 제가 생각 못하는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아까 조미영 진행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손맛 얘기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기계가 만든 요리는 정말 어떤 맛이 날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정성을 담아서 요리한 손맛이
그렇죠,
담긴
예.
요리하고 맛이 정말 같을까 다를까 아니면 더 좋을까? 이건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이 직접 같이 음식 만들면서 서로 막 웃고 뭐 티격태격 하면서 음식 만들고 그거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요런
네.
맛은 사라지겠죠.
아.
이제 음식은 따로 누군가가 하고 우리는 네. 먹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재미 이런 건 아마 사라지겠죠. 있죠.
아, 네. 네.
그러나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재미를 저는 별로 안 느껴가지고.
아, 그렇군요. 장점. 네. 어쨌든 사람이 하게 될 경우는 위생 문제도 좀 있나 봐요.
아. 아,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네네.
또 뭐 침이 혹시 튀지 않을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람이 그걸 요리할 때 그 사람이 막 모자도 써야 되고 뭐 입에 뭐 네, 마스크도
그쵸.
해야 되고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경우도 네. 있고
그리고 또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또 주방에 나와서 뭐 하고 배달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리를 로봇이 깨끗이 해주면 사람은 그냥 밖에서 서빙만 하거나 아니면 네. 그냥 카운터
네.
뭐 돈만 주고받을 수 있어서 훨씬 위생적이고 또 일하는 사람은 편하고 이런 점도 있다고 하고요.
네.
뭐 어쨌든 대체적으로 장점이 일단은 훨씬 많은
장점이 많네요.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어머니 손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이 요리할 때는 네. 공간이 많이 차지한대요.
근데
로봇이 요리하면 공간도 조금만 있으면 돼요. 주방 공간이 작아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주방은 훨씬 작고 방을 더 크게 쓸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것도
야, 그 로봇 빨리 좀 일반화돼가지고 가정에도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로봇 요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로봇 요리사
해보게 됐는데요. 네, 로봇 요리사가 해주는 밥 언젠가는 먹게 되겠죠 우리가.
편견을 깨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요리사는 천편일률적이고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 이게 깨질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기계의 네. 손맛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봇 맛?
네.
네 오늘 또 흥미로운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만수대 의사당의 안내견이 들어간다면 최근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같은 건데요. 여당과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를 정할 때 각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 선발합니다. 이번에 야당인 미래한국당에선 시각장애인 김예지 씨가 당선됐습니다. 김예지 씨는 피아노 연주가인데요. 그녀의 눈 역할을 하는 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내견 조이인데요. 북한의 만수대 의사당격인 국회 본회의장에 개를 들여보내야 하냐 마냐를 놓고 최근 한국 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지난 4월 15일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는데요. 이들의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국회법에 안내견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4년에도 한나라당에서 시각장애인 정하원 씨가 처음으로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이 들어가지 못하고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이 끝나고 또다시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 김혜지 씨가 당선되자 국회에서는 여당, 야당 상관없이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바꿉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 도중에 개가 갑자기 짖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견 조이가 선거운동할 때 한 달 정도 따라다니는 걸 지켜봤습니다. 각종 회의에도 참석했는데 한 번도 저는 짖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예지 씨의 선거 활동을 지켜봤다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 전문가들 역시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회의가 길어져도 먹이나 생리적인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 보니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안내견 조의가 대기할 장소와 배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까지 찾고 있는 겁니다. 사례 중에 영국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블렁킷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블렁킷은 하원 의원을 지내다가 1997년 영국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영국 역사상 첫 시각장애인 관료였습니다. 블렁킷은 장관과 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영국 국회의사당의 안내견을 대동했고 버킹엄 궁에서 여왕을 아련할 때도 안내견과 함께 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크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여야 1호 합의는 안내견 국회 출입 허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만수대 의사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에 안내견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포지션의 푸른 날이라는 뜻의 블루데이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